저는 하나님께 네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 직업이 제가 지금 현재 모 그 항공사의 부기장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저의 여왕마마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아내. 예. 그리고 네 번째 선물은 이곳 생애비십니다. 저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의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매일매일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일까 주님께서 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큰데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주님께 갚을 수 있겠나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선물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선물이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6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래서 앞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과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20살인가 21살에 이제 아마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였어요. 청산과부.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사실 아주 천한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아주 천민에 해당되는 계급을 갖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는 이제 세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세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아버님 군대 가셨을 때 아버님을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마약, 그 양귀비라는 그거를 잘못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은 얻으셨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못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부로 있던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억지로 이제 그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녀를 낳습니다. 5녀. 네, 딸만 5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게 저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로는 1남 6녀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로는 일남 5녀고, 저도 식구는 말해서 헷갈립니다. 저. 저희 어머니로는 2남 6녀, 그래서 8남매예요, 저희 가정이.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구박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근데 또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이 들어오셨어요. 첫째 부인이 아들이 아니라 아예 자녀를 못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집안이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시골에서 좀 영향이 있는 집안이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딸만 5을 낳으니까 엄청나게 구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한 30살 정도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팔자가 왜 이러나 하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딸만 나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죽어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하나님 일을 한다면 목회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원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제가 아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해서 낳으셨고 뱃속에서부터 저를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찬양으로 양육을 하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까 우리 유나님 형님도 굉장히 말씀하셨지만 어머님 기도와 찬양으로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스토리는 아주 좀 짧게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스토리는 제가 직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군생활학교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이 호적에 어리게 돼가지고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원서를 넣는데 불합격됐습니다. 물론 성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예, 나이가 한 살 어리게 돼서 이 원서 처리가 잘못됐구나. 예,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 글쎄요. 예, 성적 괜찮았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 나는 아니나 보구나 싶었어요. 근데 왜 제가 공무상학교 시험을 봤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 낳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뱃속에 있고 나서 태어난 후까지 계속해서 비행기 꿈만 꾸셨어요. 예. 네. 계속해서 비행기 꿈만 꾸셨는데, 이제 꿈속에서, 이게 한 번은 엄청난 우리 그 시골, 저는 전라도 저쪽 신안 아주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근데 비행기가 엄청난 수천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땅에서 이 그 바다에서 일하고 있었던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면서 환호를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이라 막 예 네. 아이고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네. 그런 꿈을 계속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꿈이 신성치 않다. 너는 계속해서 그 비행기 꿈만 꾸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그런 꿈을 꿨는데 너의 꿈은 정말 신성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될 꿈인가?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상한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아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대학에 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도 안 맞고 또 가난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니 혼자 그 장애인 어머니 혼자 그 팔남매를 키우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납부금만 딱 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저보고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겠구나 했는데 도저히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목포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온 곳인데 거기에 내려와서 그냥 빈둥빈둥 놀았어요. 놀다가 그냥 그래도 대학교는 다녀야지 해서 그 국립대학교 이제 그 목포에 있는 소재 국립대학교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자존심이 굉장히 제가 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래도 지방대니까 최소한 법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또 한 3개월 정도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저에게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공문 조종장학생 모집이라는 그 플랜카드가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때 계속해서 조종사 꿈만 꿨다고 비행기 꿈만 꿨다고 하시고 이 조종사는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가? 싶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 마감 시간까지 그 서류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친구 한 명이, 저는 이제 그 논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논산까지 가는 차비가. 왜냐면은 이미 그 택배로 붙이는 그 기한이 지나버려가지고 가져가서 원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 한 명이 자기 사촌 누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저를 질질 끌고 논산까지 갔어요. 예. 네. 참 고마운 친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5분 남겨놓고, 원서 5분 남겨놓고, 예. 마감 5분 남겨놓고 원서를 넣습니다. 원서를 넣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다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합격했네? 그랬는데, 그 저는 사실 누구한 거 잘 안 보고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조종사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4년 동안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성적을 2.0만 넘으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준답니다. 아, 공부하기 되게 싫었는데 2.0 정도는 뭐 예. 그래서 2.0은 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예.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이 장학금을 받고 집에 이제 전혀 도움을 안 받고 열심히 4년 동안 저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처음에 사무실 본다고 머리도 좀 깎고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가 아 이건 나의 운명이 아니야 절대 그냥 아니, 저종사 해야지 하고 예, 저종사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벌어가지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1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조종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딱 비행을 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비행기가 프로펠러기였는데 그 스톨 기동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항공기가 속도를 상실해버리면 이 항공기가 아래로 그냥 훅 꺼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때 항공기를 리커버리 해가지고 회복시켜서 살려야 되는 그런 임무예요. 근데 그거를 시범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 이건 도저히 내가 탈 수 있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저희 그 동기들은 막 오바이트를 하게 되고 막 비닐을 갖고 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72명 입과를 했는데 초기 적성 훈련에서 초기 적성 한 5개 정도 타거든요. 초기 적성 훈련에서 한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난 도저히 적성이 안 맞으니 저도 손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조종사 꿈. 그래서 손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우리 그 고생했던 어머니를 호강시켜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서 조금 탑 클래스 안에 들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길을 포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반드시 호강을 시켜줘야겠구나. 그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세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속에 이런 욕망 때문에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등교육을 받는데 중등교육은 이제 제트기를 타는 교육인데 그건 더 무섭더라고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리고 교관들이 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서 또 포기를 해야겠구나 싶었는데 또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포기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까지 해서 2년 동안 예, 훈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전투기 조종사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조종사는. 제가 10년 동안 전투기를 타면서 죽음골비를 각 3번 정도 넘겼습니다. 네, 한 번은 공중충돌 상황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됐고 또 한 번은 이게 디파처라고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전투기동을 하다 보면 도그파이터라고 그러는데 전투기들끼리 막 꼬리를 물면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 전투기를 격추해야 되는 훈련인데 너무 이제 많이 좀 당기다 보니까 G가 많이 걸리고 로드 팩터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항공기가 그 항공기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스톨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또 리커버리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이미 몇 번이어도 사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살았는데 참 미안한 게 제가 10년 있으면서 약 40명의 전우들을 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4명 정도. 근데 조종사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1년에 한 4명 정도는 비행사고로 평균적으로 꼭 죽습니다. 근데 저희 뭐 옆집 선배도 예, 전사하셔가지고 또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되면은 유서를 쓰고 나가면 돼요. 유서를 아예 그냥 혹시 내가 비행사고로 죽게 되면 당신 어,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예, 유서를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도록 좀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조종사라는 직업이 교관으로 가면은 사실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관을 가려고 전투기 조종사 되고 나서 한 2년 이후부터 교관 신청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신청할 때마다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제가 교관으로 갈 수 없도록 규정이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또 신청을 하면 저를 다른 전투기를 타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전투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교관 신청이 또 늦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하고 아주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대대장으로 있어요. 그 교관에.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저를 안 받아줍니다. 그 세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제 전역서를 쓰기 전에 모 항공사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민항사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항사로 나오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군에서 마지막 신체 검사가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군에서 한 번 더 있는 그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3만 피트로 올라가서 여압을 빼버리는 훈련이에요. 근데 그 여압을 빼버렸는데 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머리가. 예, 네, 머리가 터져버리고, 그래서 이 코 속에 있는 이 살점이나 코피들이 싹 다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원 내에서 이제 원장이 비행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당신은 부비동이 터졌으니까 비행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전역을 앞둬야 되고 민항을 가야 되고 그런데 이 통지서가 민항에 가게 되면 또 합격이 취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받았다고 생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죠.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년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통지서를 부대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부대를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서도 서류가 누락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부대로 옮기면서. 그래가지고 두 개 부대에서 그 사건이 덮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제 고의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제가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전역할 때까지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지비행을 하려고 교관대대를 가서 비행기를 타는데 만 피트 정도밖에 한 3천 미터 정도만 올라갔는데도 심각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또 코가 또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기존에는 제가 여압이 잘 되는 전투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건강 상태가 전혀 문제 없었던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부비동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교관대대에서 타는 훈련기들은 여압이 안 되는 비행기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2년 훈련 끝나고 나서 2년 이후에 교관대대를 갔다면 저는 이 자리에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또 3년 후에 또 교관대대를 갔다면 마찬가지. 약 7년 동안 제가 교관을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7년 동안 규정을 다 바꾸시고, 마지막에는, 아, 그게 규정으로는 안 되니까, 그, 대대장님이 저하고 악연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관 대대를 안 가고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몰고 가셨구나. 나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좀 편하게 좀 구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규정을 바꾸셨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참,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세 번째 선물은, 저기 저쪽에, 아, 가장 얼굴이 빛이 나는 우리 여왕님. 네. 저는 저희 집사람을 여왕마마로 부릅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암사슴처럼 눈이 이렇게 큰 한 여인이 한 스쿨버스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참 참하게 보이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제가. 예.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자의 기준이 어떤 게 여자의 기준이었냐면, 연애는 섹시하고 예쁜 여자, 결혼은 현모양처. 예, 결혼 따로, 연애 따로, 이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집사람은 아주 현모양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예뻤어요. 예. 왜냐면은 그 결혼이라는 게,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면서 이 가산을 엄청나게 탕진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가난하게 됐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땅 도박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아프시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아, 나는 절대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를 진짜 고생시키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내가 결혼을 하면 우리 엄마 같은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조건을 갖춘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집사람 한 여자밖에 모릅니다. 네. 지금껏. 근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코사모예요, 형제님? 코프로 살아가는 분. 저는 술주자, 매일자, 날마다 술을 먹는 학교. 그게 주일학교거든요. 네. 주일학교 모임을 대학교 때 했는데, 이제, 우리 그 법대생들 특징이 있어요. 법대생들이 자존심이 세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많지만, 사법고시 합격률이 낮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비판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잔을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얘기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얘기 다 나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모임을 거의 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습관이 군에 가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그 술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극도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의 그 위험성 있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 때문에 참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뭐 대대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은 소주 이게 한 몇 짝 올려놓고 1인당 막 한 3병씩 좌턴 우턴 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뭐 1인당 한 3병씩은 먹어야 회식이 끝나는 그런, 예, 이렇게 술에 좀 그 거의 뭐 찌들어 살았죠. 비행이 없는 날은 항상 술을 먹었으니까. 비행이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못 먹기 때문에 안 먹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사람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때문에 그 주일학교 습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군에서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제가 집사람한테 줬죠. 주고 또 남편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있는데 옆집에서는 누군 죽었다고 그러지 옆대대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러지 1년에 한 4명씩 죽으면 그게 한 두 달 세 달 가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끊으려고 하면 또 누가 죽었다고 그러지 뭐 우리 동기 누가 죽었다고 그러지 뭐 하니까 항상 이 남편하고 이별을 항상 정리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극복하려고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를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그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 신앙의 회복을 우리 집사람은 끊임없이 회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아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아오면서도 저는 그 사람들 이런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십시오.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럼 너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너는 다른 사람 다 쓸어버리면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죄를 이기면서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그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망치로 세게 한 대 맞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들을 비판하는 들보와 티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가 그런 들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의 그 기도와 인내로 제가 첫 진리의 첫 단추를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을 찾으려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또 40일 작정기도 뭐 80일 작정기도 하면서 신앙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우리 여왕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생애의 빛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끊임없이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또 삿대질을 했죠. 술을 먹고 비가 오면은 술병을 하늘에다 던지면서 그래서 저는 큰 죄인입니다. 아주 고약한 죄를 했어요, 제가. 사람들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죄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많은 죄를 짓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죄를 졌어요. 예. 여호와 이름을 항상 망명되어 있고 그렇고 삿대질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진리를 제가 깨닫기 시점 저는 작년 8월에 생애의 빛에 왔지만 제가 진리를 깨닫다라고 시작하는 점은 한 7, 8년 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같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같이 그 진리 안에서 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제가 타협하게 되더라고요. 전생활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참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저도 성경의 예언들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의 그 성경의 예언들을 딱 보는 순간 또 한 번 망치로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의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의 예언들을 거의 뭐 한 2, 3일 안에 다 봤어요. 다 보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그 받는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해외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밖에 뭐 쇼핑하러 돌아다니거나 뭐 구경하러 돌아다니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밥 먹는 것 외에 거의 밥 먹는 거로도 사실은 호텔에서 해결을 하고 아예 거의 밖을 나가진 않았는데 침대에서 말씀을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울고 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고 또 성경의 예언들 보고 그러다가 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아 또 한 번 망치고 또 맞았습니다. 아 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 진리의 현장이구나. 이것이 제가 생애에 비해서 생각나는 분이 딱 네 분 계십니다. 뭐 다 생각이 나요. 여기 한 보니까요. 제가 많이 그 돌아다녀서 50%는 알 것 같아요. 50%는 네,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상주 호화 해서 뭐 양수리 인천에서. 근데 김기수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죠. 근데 김기수 선교사님은 제가 이게 노트북에다가 적어가지고 질문을 해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성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목회자를 비판하는 이 지름신이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도사돼지라는 지름신이 있었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김집사 하면은 목사님들이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의 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 교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교만한 행동이었지만 교회를 선택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저는 시간이 많잖아요. 평일날도 한 달에 보름은 해외 나가서 일하고 보름은 놀거든요. 그래서 평일날이든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재정부터 보고 목사님한테 연락만 달라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문서를 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제출을 합니다. 목사님 주보에는 30개 정도의 그 구제를 한다고 이게 돼 있는데 내가 다 일일이 전화해보고 다 해봤더니 한 개가 두 개 하면서 30개 한다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기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지 말아라. 어떤 목사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제출을 하면 목사님들 뭐 발발발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저를 쫓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 권면이라고 하는데 좀 교만한 권면이었죠. 그렇게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교회 사냥꾼이었어요. 교회 사냥꾼. 네. 제가 세보니까 100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진리를 받고 성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 생애에 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에게 교만의 지름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진리를 받고 나서는 가장 먼저 회개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 비판하는 거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생애비 때 사랑의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원님 형제님을 만났는데, 야, 이분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네. 정말 이 성경적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풍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또 한 번 크게 놀랐고요. 우리 성경 목사님을 보면서 이 진리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경 목사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강 목사님 말씀은 진리의 완성을 알려주는 목사님. 예, 저 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 아,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참 비판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느낌이라는 게 완전히 틀려지더라고요. 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으니까 왜 신이라는 위대하고 창조하신 분이 한낱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나. 아,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한테 자아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진리의 모습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인간들을 위해서 버렸는데 기껏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자아라는 건 사실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연 거듭났는가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보여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그 모습으로 전달이 되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지는 자아가 있으면 돌망치로 깨서라도 깨부숴 없애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습만 제 안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참 진리를 찾고자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아마 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대하는 게. 내 벌거벗은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려서 우리가 같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같이 우리 힘을 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